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12월 5일 일요일 율법책. 8살의 왕위에 오른 유다의 왕 요시아는 전쟁터에서 죽기 전까지 31년간 유다를 통치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잠시나마 바꾸어 놓았던 어떤 일이 벌어졌다. 열왕기하 22장을 읽어보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오래전부터 학자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율법책이 여러 해 동안 사람들로부터 잊혀졌던 신명기가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요시아는 사반이 읽어주는 이 고대 사본에 기록된 권고와 경고를 처음으로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그처럼 매우 분명하게 놓아두시고 저희로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만방의 축복이 되도록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얼마나 거듭 간청하셨는지를 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하였다. 그 책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을 최대한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보증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약속된 땅에 굳게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 열국의 머리가 되게 하시려고 힘있게 일하실 것이었다. 선지자 어왕 393. 우리는 다음 장에서 요시아 왕이 얼마나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볼 수 있다. 요시아 왕의 개혁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열왕기하 23장 24절. 신명기에는 주변 민족들의 관습들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와 훈계가 가득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사마리아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포함하여 요시아가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진리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었다. 그들은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는 대신 자신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괜찮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세상과 타협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가. 교훈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진 율법책을 처음으로 직접 보게 된 요시야 왕은 기록된 율법책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되돌리기 위해 개혁을 진행하였다. 묵상. 요시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착각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적용.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율법책에서 개혁사업의 빛을 받은 요시야. 요시야는 성년이 되면서부터 왕으로서의 그의 지위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을 높이는 데 이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율법책의 빛을 따라 행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교훈에 익숙하게 되도록 하고 할 수 있는 한 그들 속에 하늘의 율법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개발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선지자 어왕 398.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시야 같은 마음으로 저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숲에서 곽진영입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동하는 선교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혀 고난을 당할 것이라며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여러 사람들의 예언대로 그는 붙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날 말씀을 통해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걸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 궁금해 성경을 폈더니 이른 양 찾아 나서 목자를 만났어요. 만났어요. 내가 어디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다리죠. 하나님만 궁금해 성경을 폈더니 예언양 찾아 나와서 만났어요. 하나님만 궁금해 성경을 폈더니 지나간 아들 찾는 아버지 만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보내 황제와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린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나 순탄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항상 편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의 지혜와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 나온 새 언약은 참으로 새로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으로 감동적인 새로운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한 이 새 언약이 과거에 했던 언약과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인지 아니면 공통적인 부분은 무엇이고 또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이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 신학자들은 구약의 행위 언약, 곧 옛 언약과 신약의 은혜 언약, 곧 새 언약으로 언약을 두 개로 이분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위와 은혜는 많은 성경 해석자들에게 두 가지 구원의 방법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언약을 신약, 구약, 행위언약, 또 예언약, 또는 은혜언약, 새언약 이렇게 이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옛언약과 새언약은 구원에 이르는 별개의 방법으로서 아주 다른 것인지, 또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또 이런 질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오직 하나의 언약, 곧 영원한 언약 또는 은혜의 언약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오직 하나, 곧 은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운 언약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은 히브리서 8장에 거의 문자 그대로 이용되어 인용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연속성을 강조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성의 요소들을 논하기 전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언약이 처음으로 새 언약이라는 단어로 일컬어졌지만요. 예레미야 시대 이전에 이미 다른 선지자들도 이런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 말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호세아 2장 18절로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새 언약의 내용과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구약에서 새 언약을 언급할 때면 새 마음과 관련된 풍부한 진술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컨대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진술들은 새 언약이 인간 존재 삶에 효력을 줄 때 그 존재 속에서 일어날 변화와 관련된 개념들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고대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옛날에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이나 또 그 후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나 모든 언약은 그때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역시 동일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것을 계시하고 또 당신의 계획을 어그러뜨리거나 당신의 위대한 선물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분은 항상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도자시고 하나님은 늘 그분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언약의 계시자이자 유지자이자 완성자이신 것입니다. 언약들이 각기 다른 시대에 맺어졌지만 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재확인하고 또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는 다르나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도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언약을 맺은 대상도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맺어질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보고 새 언약이 고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홍수 이전 언약은 노아와 그의 가족뿐 아니라 모든 생명, 곧 온 인류를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제공된 것은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애초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보편성과 우주적인 측면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셋째로 언약의 내용인 율법도 동일합니다. 율법은 늘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율법입니다. 새 언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진술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 아브라함 등과 맺은 이전의 언약들, 특히 시내산에서 고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나타난 공통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동일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두 돌비에 세워진 것은 언약의 말씀이었고 언약의 내용이고 계약의 원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나의 법이라고 불린 하나님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돌비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킨 것이죠. 열왕기상 8장 21절에 보면 돌비는 사실상 언약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언약의 돌비인 것이죠. 언약의 율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흠이 없는 것이므로 은혜와 대체함으로써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법이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이 영원한 법,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넷째로 언약들은 마음에 기록된 법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돌비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신비, 마음의 그 비석에, 마음의 비에, 신비에 기록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신약에만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에게 율법을 반복하여 설명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구절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마음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이런 일이 마음과 성품에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더 이상 목이 고든 백성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그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과 새 언약 공동체의 이론 사이에 있는 영속성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분의 법을 기록하도록 선택하고 그것을 의지의 일부로 만들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자 각자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중심부에 있는 예언인데 이런 내용들은 모세에게 주어진 신명기 언약부터 끊임없이 나타나는 공통 주제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레위기 26장 11절,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 등을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공식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언약을 맺는 최종적 궁극적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목적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담령했던 이런 약속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새 언약이라 불리는 언약에 나타난 새로운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과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공통적인 요소를 말했습니다. 첫째, 새 언약에 있는 완전히 새로운 점, 다른 과거에 주어졌던 언약과 다른 새로운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언약이 비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고 예언적으로 암시하고 있지만 이 새 언약에서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 피가 원형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이죠. 언약에 들어있는 그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엔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과거의 모든 언약이 비준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 아래서도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은 옛 언약 아래서와 마찬가지로 온전한 순종이다. 새 언약이라 옛 언약이라 과거에 준 언약이라 모두 다 조건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율법에 명시된 대로는 속죄할 수 없는 대담하고 참남된 성질의 죄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새롭고 더 나은 언약에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해 율법을 충족시킨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신들의 죄를 제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와 용서가 보상으로 주어진다. 더 나은 새 언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정결함을 입는다고 엘런 화이트는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했습니다. 둘째로, 전에는 복음을 믿지 않았으나 지금은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믿음의 이스라엘, 곧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를 위해 새 언약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맺어진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신약에서는 전 인류를 위한 보편화된 언약, 우주적 언약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구약의 언약들 속에도 이미 보편적이고 유니버설하고 우주적인 그런 국면이 다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성취되고 더 우주적으로 확대되고 하늘 성소에서 새 언약의 중보로서 온 우주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새 언약과 옛날에 주어진 언약들 사이에는 공통성이 있고 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공통적 요소와 또 전혀 옛날에 주어진 언약에는 없던 그리스도의 피가 강조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이 우주적으로 확대되는 국면, 성소에서 온 우주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존재하는 탐심. 모든 사람이 죄를 바로잡는 일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긍휼을 사랑하는 한편 공의롭게 취급할 만한 지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사랑과 부드러운 동정에 신실한 견책을 혼합해야 할 필요를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떤 이들은 항상 불필요하게 가혹하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의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한 사도의 권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여호수아의 분별력과 잘못을 찾아내어 그들 중에 거하는 죄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특별한 사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많다. 이러한 자들은 이러한 사업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들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이들의 길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워주지도 않으신 일을 하기 때문에 혹자는 그것을 문제로 삼고 의문시하고 비난한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진노를 옮기시기 위하여 휩쓸고 있는 죄들을 견책하고 교정하는 부담을 지우신 이들의 앞길을 직접적으로 막는다. 아간과 같은 경우가 우리 중에 존재한다면 잘못을 찾아내는 여호수아의 역할을 맡은 이들에 대해 사악하고 흠을 찾기 좋아하는 정신의 소유자라고 비난할 자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경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경고는 빗나간 백성에 의하여 무사 안일하게 무시되도록 하지 않으신다. 나는 아간의 고백은 우리 중 어떤 이들이 그렇게 했고 또한 그렇게 할 고백과 유사함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발견해 내실 때까지 자발적으로 고백하기를 거절한다. 그들은 그 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행하다가 결국 강팍하게 된다. 그들은 마치 아간이 자신의 범죄 때문에 그 원수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약화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심의 정죄를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교만하고 반역적인 마음을 낮추고 그 잘못을 벗어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평안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불쾌의 여기심이 당신의 백성 위에 있으며 그분은 저들 중에 죄악이 존재하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에 의해서 그것이 조장되는 한 저들 중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장애물을 없애고 서글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하는 이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에 대해 공포를 느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순결한 중에 번영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자들은 비헌신적인 이들로부터 저항하는 영향력을 만나게 될 것이다. 스바냐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부류들의 진정한 상태에 대해서와 그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스바냐 1장 12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 너무 늦은 고백. 분명히 위기가 닥쳐올 터인데 최종적으로 그 위기가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말씀하신다. 흑암의 그늘 역할을 한 이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실 때 그 정반대편에 섰던 이들은 사업에 대해 불평하고 절망을 안겨준 데 대해 자세히 경고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치 아간처럼 두려움에 질려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너무 늦었으며 비록 하나님의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할지라도 스스로에 대해서는 유익이 없는 부류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상태에 대한 각성과 자신의 길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쾌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인식 때문에 고백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시험과 또 다른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데 이들은 고백을 하기 전과 비교하여 볼 때 전혀 나은 것이 없이 반역과 죄의 가담에 있음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잘못된 편으로 기울어진다. 그리하여 옳은 것을 옹호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행동을 취함으로 주님 편에 서라는 호소가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들은 자신의 참된 위치를 드러낼 것이다. 아간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성령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신에 의해 거의 한평생을 지배받아온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결정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시간이 이르러 올 때 매우 수동적이 될 것이다. 그들은 어느 편에도 서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사탄의 권세는 그들을 너무 오랫동안 붙잡았으므로 그들은 눈멀고 의를 옹호하기 위하여 일어설 의향이 전혀 없다. 만일 그들이 그릇된 편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감히 그렇게 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진정한 색깔이 바람에 휘날리게 되는 것은 쟁투의 때이다. 그때가 되면 깃발을 든 이들은 굳건히 서서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알리게 된다. 그때 의의 편에 선 진실된 모든 용사들의 기술이 시험을 받는다. 깊이 자는 결코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가 없다. 진실되고 충성을 다 바치는 인물들은 사실을 숨기지 않을 것이며 뜻과 힘을 사업에 쏟을 것이며 전쟁이 제대로 되도록 모든 것을 무릅쓰고 싸움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모여 우리 다 같이 기쁜 노래해 모두 함께 책을 펴고 기쁜 찬미할 때
빛보다 더 밝은 곳 소리 들리네
주의 앞에
울리고
세상 끝을
이르며
영광스러운 아침 동이 뜨겠네
새 아침
구원
받은 성도들을 사망해서 모으고
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나도 거기 참여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